オーディオブ。
점수는 아직 동점이었다. 자이언츠가 8회 말이나 9회 말에 점수를 내고 이기는 게 당연해 보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자이언츠의 새 구원투수 마브 그리썸이 10회 초에 인디언스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고 10회 말에 자이언츠 주자 2명이 나가자 분위기에 고무된 리오 듀로셔 감독은 더스티 로즈를 대타로 내보냈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라고 퍼거슨은 생각했는데 사람 이름을 웨트 사이드워크나 스노이 스트리치라고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엘라베마 출신의 눈썹이 짙은 그 타자가 몸을 푸는 모습을 보며 캐시는 이렇게 말했다. 볼까지 수염이 난 저 남부 멍청이 좀 봐. 저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영국 여왕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술에 취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그날 더스티 로즈의 눈빛은 제대로였고 어깨가 지친 밥 레먼이 던진 그리 빠르지 않은 공이 홈플레이트를 지나는 순간 그는 그대로 그 공을 때려 오른쪽 담장 너머로 보내버렸다. 시합 끝. 자이언츠 5대 인디언스 2. 캐시가 환성을 질렀고 퍼거슨도 환성을 질렀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다가 함께 방 안을 돌며 춤을 췄고 그날 이후 야구는 퍼거슨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되었다. 자이언츠는 2차전, 3차전, 4차전을 차례로 이기며 인디언스를 상대로 싹쓸이 우승을 했는데 7살 퍼거슨에게도 그 일은 커다란 행복을 안겨준 기적 같은 반전이었지만 1954년 월드시리즈 결과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루 삼촌이었다. 아버지의 큰형 루 삼촌은 도박에서 돈을 땄다 잃었다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늘 따는 돈보다 잃는 돈이 많았지만 가끔씩 이기기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영리한 사람들은 모두 클리브랜드에 돈을 걸었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면 흐름을 따르는 게 옳았겠지만 자이언츠는 그의 팀이었고 1920년대 초부터 성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팀을 응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률을 무시하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말에 따라 돈을 걸었다. 그는 약세인 팀에 돈을 걸었을 뿐 아니라 자이언츠가 4연승으로 우승할 거라는데 내기를 걸었고 그건 거의 환상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도박이었고 도박사는 그에게 300대 1의 배당률을 제시했다. 즉, 200달러라는 소박한 금액을 걸었던 루가 근사한 옷을 빼입은 채 금단지를 안고 도박장을 나왔다는 뜻이었다. 6만 달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액. 대박이었다. 대단한 수입이었고 이어진 일들도 놀라웠는데 루 삼촌과 밀리 숙모는 모두를 집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다. 샴페인과 바다까지 두툼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가 넘치는 파티였고 밀리 숙모의 새 밍크코트를 구경하고 루 삼촌의 하얀색 새 캐딜락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행사도 있었다. 퍼거슨은 그날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프렌시가 오지 않았고 속이 안 좋았고 사촌들이 그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흥겨운 분위기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파란색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루 삼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놀랐다.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를 듣고 심하게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흥분해서 열변을 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루 삼촌이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것 같았고 빚을 갚지도 않고 어떻게 민크코트와 캐딜락을 살 수 있냐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잠시 후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그때까지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루삼촌은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6만 달러는 루삼촌의 돈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했다. 버거스는 부모님이 종종 말다툼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벽 너머로 두 분이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싸운 건 처음이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근본적인 뭔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디오북
이듬해 추수감사절 직후 밤에 강도가 들어 아버지의 창고가 텅 비어버렸다. 창고는 삼형제 홈월드 뒤에 있던 1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퍼거슨도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축축한 냄새가 나는 거대한 공간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아버지와 삼촌들이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 든 합판 상자가 줄줄이 쌓여있는 곳이었다.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그저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썼고 누군가가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면 애드라는 직원이 창고에서 꺼내왔다. 애드는 덩치가 컸고 오른쪽 팔뚝에 인어 문신이 있었고 전쟁 중에는 항공모함에서 복무했다고 했다. 토스터나 램프, 커피포트처럼 작은 물건의 경우 에드가 손님에게 건네면 손님이 직접 자신의 차에 실어 가져갔고 세탁기나 냉장고처럼 큰 물건의 경우 에드와 또 한 명의 근육질 퇴역군인 필이 배달용 트럭 짐칸에 실어 손님 집까지 옮겨다 주었다. 그게 삼형제 홈월드의 판매 방식이었고 퍼거슨도 그 시스템에 익숙했다. 이제 그도 창고가 사업의 핵심임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그를 깨워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무섭고 중대한 사건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창고가 텅 비었다는 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구빈원, 굶주림, 죽음. 어머니는 상점의 모든 물건이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꽤 큰 타격이긴 했고 곧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보험금을 타기까지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것이어서 상점은 은행에 긴급 대출이 없으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뉴욕에서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고 모든 상품에는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도둑들을 추적해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다고도 했다. 시간이 흘렀고 도둑들은 잡히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말은 퍼거슨 가족이 구빈원에 가는 불명예는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삶은 계속되었고 어느 정도는 지난 몇 년과 다르지 않았지만 퍼거슨은 집안의 감도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했는데 음침하고 불편하고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변화의 원천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두 사람을 관찰한 결과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어머니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전히 사진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여전히 그날분의 미소와 웃음을 보여줬고 그에게 말할 때면 여전히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추워지는 집 뒤편의 포치에서 여전히 열심히 탁구를 쳤고 그가 어떤 문제를 상담할 때마다 여전히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줬다. 달라진 건 아버지였는데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던 아버지는 이제 아침 식사 자리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신을 딴 데 둔 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마치 뭔가 더 어둡고 심각한 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일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새해가 되고 언젠가, 그러니까 1955년이 1956년으로 바뀌고 퍼거슨은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슬프고 서먹서먹해 보이는지 물었다. 도둑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 사건이 아버지를 산채로 갉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했다. 퍼거슨은 이해할 수 없었다. 창고가 털린 건 6주에서 7주 전이었고 보험회사는 잃어버린 물건들의 값을 지불할 예정이었고 은행은 대출을 해줬고 상점은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걱정할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왜 걱정하는 걸까? 그는 어머니가 망설이는 걸 봤다. 마치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아들에게 알려도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이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에 의심스러운 눈빛이 스친 건 잠시였지만 그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잠시 후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아직 9살도 안 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모험을 해보기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기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여전히 절도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는데, 경찰과 보험회사 모두 내부인 소행이라고 결론 지었고, 그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상점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삼형제 홈월드의 직원들. 창고 직원 에드와 필은 물론 장부를 담당하는 어델 로즌과 수리기사 찰리 사이클스, 건물 관리인 밥 도킨스까지 모두 아는 퍼거슨은 아랫배에 작은 주먹만한 통증을 느꼈다. 그 착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불가능했고 그중 누구도 그런 배신을 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과 보험회사가 틀린 게 분명했다. 아니야, 아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네가 방금 말한 그 사람들이 아니란다. 무슨 뜻이었을까? 퍼거슨은 궁금했다. 상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라면 루 삼촌과 아놀드 삼촌밖에 없는데 둘은 아버지의 형제이고 형제는 서로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끔찍한 결정을 한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수사 의뢰와 보험금 신청을 취소하든가 아놀드 삼촌을 감옥에 보내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아버지는 수사 의뢰를 취소하고 아놀드 삼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당연하지. 생각도 못할 일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넋이 나갔는지 알겠지? 퍼거슨이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아놀드 삼촌과 조인 숙모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갈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조인이 보고 싶겠지만 피해가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아너드 삼촌과 조인 숙모가 캘리포니아로 떠나고 두 달 후. 루 삼촌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자신의 흰색 캐딜락을 몰다가 사고를 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던 중 사망했다. 신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하는지 누구 하나 이해하기도 전에 퍼거슨 일가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